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장 그리고 11장 14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서론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는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째 나팔이 두 번째 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화가 있을지로다. 그래서 세 번의 화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섯째 나팔이 두 번째 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9장 13절에 보시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음성이 나더라.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 그 천국제단, 금제단은 천국제단인데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이른 성도들도 하나님 보좌 앞 제단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계시록에서 보여줬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더라도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셨죠?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그 금제단 내 뿔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 그런데 그 응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냐 하면은요. 언제까지리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말세에 재앙과도 같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왜 말세에 심판과도 같은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응답을 하실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궁극적인 기도의 그 제목은 뭐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오는 것. 그때까지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을 다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이고 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수도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까지일까로 부르짖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천국이 임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구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천국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말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심판을 내리심을 통해 구원 사역, 심판의 사역을 함께 이뤄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나팔을 통해서도 이 일곱 나팔이 불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세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지금 요새 참 너무나 마음 아픈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죠.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보면 팬데믹만 아니라 또그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금 천국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은 더욱 심판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더욱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 말세의 이 재앙 아래에서도 죄인들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에는 이 세상의 어떤 재앙에도 비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부터 내리는 말세의 심판을 잘 보시면 항상 거기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을 보시면은요. 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인침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고 있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들만 해야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세의 재앙을 통해 내리는 그런 심판의 현실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9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그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집행하세요. 즉, 불신자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은 영적인 심판이 이런 말세의 재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왜이 사단을 쓰시느냐 이런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지 적극적으로 사단을 사용하셔서 내 뜻을 이뤄나가는 것은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방 민족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모습이 있잖아요. 사단과 그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도 영적인 현실이고요. 믿는 성도는 해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재앙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전염병도 걸리지 않고 산불의 영향도 받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현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여러 재앙들 속에서도 비록 믿는 성도가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해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축복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를 해하셔서 멸망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난에서도 믿는 성도에게는 정죄함이나 심판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의 현실을 겪는다고 해도.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반대도 그렇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재앙을 받지 않고 이런 해함을 입지 않는다고 해도, 즉 이런 세상의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이 축복을 받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들은 심판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걸 볼 텐데, 아니, 오늘 그 9장 맨 마지막 구절도 다시 보면, 그들이 그 말세의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은 자들이 더큰 죄로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 아래로 가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이나 벌이냐,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는. 믿는 성도에게는 항상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불신자와 이 세상 죄인들과 그 사단의 종들에게는 항상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복된 것처럼 보여도 심판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죄인들의 마음이 이 말세의 재앙 중에 더욱 교만해지고 강팍하여져서 더욱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을 이 9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 보여주셨죠. 9장 20절에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말세의 심판으로 내리는 재앙에서도 건져져서 남은 죄인들이 더욱 교만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더 마음이 딱딱해져서 온갖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라.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판의 현실은요,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억지로 더 바로로 하여금 강팍해지도록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가 강팍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죠.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뭐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죠? 우리 야곱의 삶 옛날에 봤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거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정말 그 두려움이 주장하는 삶을 살 때에도 믿음 없는 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얍복 강가로 와서 씨름까지 해주시면서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란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 교회도 같은 사역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내버려 두는 것, 자기 마음대로 가게끔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뭘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요. 자꾸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주고 어떤 때는 꾸짖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쳐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끊임없는 교제와 또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자꾸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제를 참 나누기가 힘든 때죠, 지금. 만날 수가 없는 이런 때에. 그렇지만 여러 그 밖에 다른 방편을 통해서도 그런 교제를 나누고요. 그런 사역으로 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내버려 둬서 가는 사람이 없게. 그리고 그 우리 각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날 좀 내버려둬. 이거는 올바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나 하나 잘 신앙생활 하게끔 내버려둬. 그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내버려두는 것도 내버려 달라는 것도 둘 다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세 때에 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더욱 마음이 딱딱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즉 딱딱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고 하시거든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정말 광야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삶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걸로 나아갔어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그래서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에도 마음이 딱딱한 자들로 살아갔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마음을 딱딱하게 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겸손히 회개하며 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권세를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중요한 거죠. 이 교회를 향해 정말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대에 필요한 그 우리의 모습 돌아볼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복음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소망 가운데 주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마음이 딱딱한 자처럼 그저 내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보면 10장의 말씀은 여섯째 나팔이 부는 9장 13절부터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부는 사이에 긴 말씀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나팔에서도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부는 사이에 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패턴을 우리가 그 앞에서도 봤죠. 일곱 인을 떼실 때에도요, 여섯째 인을 떼시고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그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시고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그 사이에 7장에 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패턴이 일곱 나팔에서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9장에 여섯째 나팔이 부는 사건이 나왔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는 사건은 11장 15절에 나와요. 그 사이인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긴 말씀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사이에 긴 말씀들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걸까요? 거기에서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앞에서 6장과 8장 사이에 즉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7장에서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세의 심판이 내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 지켜지고 보호받아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장막 아래 거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교제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복된 천국 백성들의 이 말세의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10장 1절부터 11장 4절, 14절까지의 말씀도 그러해요. 일곱 나팔이 불고 말세의 심판이 이 세상 죄인들에게 내리는 동안에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앞에는 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런데 지금 이 일곱 나팔이 부는 걸 통해서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복된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까요? 이 땅의 교회의 현실. 정말 이제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대적들까지 심판하시고, 그러면 이 땅의 교회도 막 승승장구하고 막 성공하고 번성하는 걸로 보여주실까요? 세상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왕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11장에 계속해서 볼 텐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잖아요.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이제 그 두루마리를 이 땅의 교회에게 주세요. 교회가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세요. 그리고 배가 아프지만 입에서는 달게 하세요. 그것이 뭘 보여주는가를 이제 11장에서 연결해서 보여주십니다. 즉,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떤 시대에? 이 말세와 교회 시대에. 즉,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고난받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으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고 증거하는 천국 축복의 현실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죠. 앞에서는 천국에 이른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교제 나누고 거기서 얼마나 즐거운지 거길 떠나질 않고, 그런데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같은 영광인데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러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말세 시대의 참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우리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이 교회가 존재하는지, 왜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그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셨을까? 그것을 알려주시며 소망과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너무나 뚜렷하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교회의 참 모습을 증거하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와 각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나요? 이 땅에서 고난받기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이러한 부르심과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죄악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최후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복음의 나팔을 계속해서 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이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받으신 두루마리를 이제는 교회에게 주시고 그 사도 요한에게 주시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하신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통해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기억하죠? 두 군데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이 땅의 교회에도 예수님의 권세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불러모아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단순히 전도만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르고 또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 마치 예수님의 군대와 같은 너무나 복된 영광과 특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을 두 증인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11장으로 가면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여기서 이 주 증인이 이제 교회로 보여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나중에 보겠지만 굵은 베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교회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1260일은 교회 시대예요. 이제 이 1260일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42달, 3년 반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 시대 동안 예언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도, 교회로도, 그리고 전도로도. 그런데 이 모습을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10절로 가면 이 두 증인을 그래서 두 선지자라고도 불러요. 선지자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 안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핍박이 있고 순교를 당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이 순교가 예전에는 진짜 피 흘려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도 그런 육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있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여러 거짓과 또 이 세상의 핍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결국은 죽어요. 참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요. 이 모습이 예전에 그 예수님 죽으실 때와 같아요. 헤롯과 빌라도가 그 전까지는 정말 원수처럼 지내다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서로 친구가 돼요. 다 나눠져 있는데 세상이 기독교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죽이는 것에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참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시냐면요.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냥 죽고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며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걸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영광까지 우리도 그 죽음을 통해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 전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천국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누구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 이 계시록 10장부터 11장 계속 보면은요, 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래서 우리의 삶, 참현실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신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이렇게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올바로 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망하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된 일이라는 거죠. 끝까지 충성되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더욱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뭔지,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하는데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지금도 견디고 있는 여러 환난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비록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외로움도 있지만 많은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열망은 더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고난받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열망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박해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갈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요새 우리 기도에서도 계속 주일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얘기는 명령도 있지만 이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도 내가 겪는 어려움도 육체적인 질병도 외로움도 눈물도 슬픔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거고요.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고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이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겠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고 자식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되어서는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의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함께 누구도 한 명이라도 내버려두지 않고 내버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한 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된 우리 대우블록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1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미 그 삶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 길을 가게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망을 품고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비록 우리는 쇠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하나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중에 하나도 내버려지기를 원치 않게 하셔서 정말 다 같이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우리 함께 또 어떻게 모일 건가 다시 또 올려드리겠지만 주보하고 우리 주일에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저도 설레고요. 주일 예배 때 8시 예배, 10시 예배. 성도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못 뵈는 분들은 또 라이브 스트림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